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공부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이 말씀을 즐거이 정리하고 또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견고한 지식이 되고 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성경을 강해하든지 신학을 강의하든지 주님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기독론의 다섯 번째 우리의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낮아지신 주님께서 이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주의 낮아지심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좀 다르게 번역했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아지심에 대한 증거고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높아지심의 첫 번째는 부활이죠. 부활하심. 부활이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이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단지 정신적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상하셨고 무덤에 묻히셨던 바로 그 몸에 부활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의 몸은 단순히 회생하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확실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네 권의 복음서에 확실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에는 2장, 20장, 21장, 마지막 2장이 그러합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들의 증거가 이제 무덤을 찾아갔는데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을 확인시키면서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들의 빈 무덤 확인입니다. 사복음서 다 그들이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가서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빈 무덤 확인이죠. 여자들이 돌아가서 그 사실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또 요한도 뒤따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넷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울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증거되어 있는 바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증거되어 있는 바이고, 그리고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었죠. 일곱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누가복음 24장에 증거했고, 여덟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아홉 번째로 또 나타나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들의 후에 곧 일주일 후에 또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갈릴리에서 또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나셨지만은 적어도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열 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확실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행전에 확실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는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이죠. 역사에 대한 기록에 확실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의 부활을 표현하기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와,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은 짧지만은 밝히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는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것을 사도행전 2장 32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증거한다고 말씀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라바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부활을 증거했고,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다시 부활과 또 승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에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밝히 모든 제자들에게 밝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여 주셨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도 전도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주로 기록했는데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는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에 보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 사람들, 원사도들, 원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31절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다.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서신들에 밝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증거가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증거도 아주 강력하지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혹은 선언되셨으니 그런 뜻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 신성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되었다. 선포되었다. 그렇게 그는 서신에 썼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주 기본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그의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을 빼놓고 예수님 믿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죠.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요. 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많지요. 그런 자들, 또 그런 불신앙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목사들, 자유주의 신자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라고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자지, 구원 못 얻은 자고 믿어야 된다.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의 내용을 요점을 말하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속죄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속죄의 죽음,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의 요지라고 말씀했어요. 속죄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두 내용. 그거 빼놓고 예수님 믿는 것을 논할 수 없어요. 복음을 논할 수 없어요. 그거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지. 예수님 믿는 신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신학교 교수가 돼 있고 그런 자들이 목사가 돼 있고 목사들 중에 온 세계의 통계를 보면 목사들 중에 지금 다수의 상당수의 목사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영해하듯이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목사 노릇 하였고 목사 노릇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지요. 이것이 배교의 시대, 정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배교의 현상이지요. 또 고린도전서에는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또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 강한 증거의 내용이 있죠.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게바, 베드로, 두 번째 열두 제자들, 세 번째 500여 형제들, 500명에 넘는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 그중에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 증거에서 강력한 증거죠. 네 번째 야고보, 다섯 번째 모든 사도들, 여섯 번째 바울 자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다메섹의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데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활이 이만큼 본질적인, 핵심적인, 기본적인, 근본적인 교리요 사실인 것입니다. 다 믿으셔야 돼. 잘 믿어야 믿음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추가적 증거들. 지금 확실성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우선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친히 예언하셨지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신의 죽음도 제3일에 부활할 살아나심을 예언했어요. 자신이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갈릴리에서 지금 벌써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직도 갈릴리에서 한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말했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만일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 거짓말장이죠. 아니면은 허풍장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샀느냐. 천사들이 얘기한 거죠. 여자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지금 방금 말한 일은 세 번이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인들도 다 들은 거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갔다. 그랬지.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억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를 가르켜서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도 그 원수들까지도 예. 예수님이 다시니 부활할 것이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처럼 예언하셨고 추가적인 증거로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그의 부활을 전제하며 증거합니다.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은 불가능하지 승천도 없는 거죠. 부활도 안 하시면 무덤에서 죽었는데 뭘 승천을 하세요? 또 그의 부활과 승천은 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그의 재림의 약속도 다시 오시려는 약속도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재림도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연결되어 있죠. 부활하지 않았고 승천도 안 했으면 다시 재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작은 문제가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예요. 부활과 승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재림도 무의미하게 되고 맙니다. 그는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리우셨기 때문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정리해 보고 싶다.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속죄 사역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의 기적들로 확인되지만은 죽고 마셨다면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확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 속죄 사역이 참되다. 그것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원이 된다. 그것을 깨닫고 확증하게 됐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아까 읽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확증이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 확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속죄의 구주이시다. 그것을 확증하는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부활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은 진실한 증인들의 증거 피로 인쳐진 증거에 근거하고 있죠. 둘째로 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시는 과정.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의롭다 하심의 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부활 즉 중생을 상징하고 몸의 부활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는 과정이죠. 중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상징되고 우리의 장차 몸의 부활도 확증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는데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 부활하게 되세요. 동시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지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죽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속죄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주님,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신성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지금은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요. 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지요. 그것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살아 계십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어서 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건져내실 수 있고 건져내셨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사역, 중보사역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런 표현에서 중재사역, 중보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참하늘, 하늘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타나셔서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속사에게 이룬 것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부족하였나이다고 고백할 때마다 주께서 다시 사하시고 힘내거라 힘내거라. 자, 부활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중요하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도 마귀의 역사도 강하였지. 첫째로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기절하셨다가 회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기절설이죠. 기절했다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부상자가 물과 피를 다 흘린 자가 무덤 문을 열 기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죠. 기절을 했다가 회생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연약한 부상자 기절했다가 겨우 회생해서 찔뚝찔뚝거리면서 절뚝이면서 만일 나왔던 그 자를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장이지요. 또 예수님은 그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럼 기절해서 살아나셨다면 그는 나중에 어디에 숨었습니까? 어디 무리들 가운데 잠적해버리셨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지요. 차라리 믿지 마. 맞는 거냐. 믿지 마. 않는 자들이죠. 둘째로 어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내어 숨겨두고 거짓말로 부활을 전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적설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가 분실됐다. 시체 분실설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군병들이 널리 퍼뜨린 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시체 분실의 염려 때문에 군병들을 동원해 무덤을 굳게 지키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군병을 동원해서 지켰는데 그 삼엄한 경계 속에 어떻게 훔쳐간다는 것입니까? 또 성경은 무덤 안에 세마포와 수건이 있었다 증거하는데 시체를 훔쳐가면 그냥 다 훔쳐가지. 세마포와 수건은 벗겨놓고 훔쳐가는 법도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일 수비하던 군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은 칼로 그들을 제자들을 제압했을 듯하고 그들이 잠들었다면 누가 훔쳐갔는지 몰랐을 터인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 퍼뜨리는 것입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 핍박과 순교도 당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 핍박을 당하고 순교에 피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미친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셋째로 어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의 제자들의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유력한 증거로 빈 무덤을 제시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건 환상이나 착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체가 무덤에 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환상을 봤다, 착각을 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사복음서가 다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환상과 착각은 뭘 막 사모하고 기대할 때 그냥 뭐가 착각, 환상으로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명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500여 형제가 동시에 주의 부활을 목격하였는데 그것은 환상과 착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동시에 뭐 두세 사람이라도 동시에 환상을 보고 착각을 보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데 500여 명이 동시에 주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증인들로 자처하였습니다. 증인. 진실한 증인들이 환상이나 착각을 부활의 사건으로, 팩트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으로? 환상과 착각하고 사실은 사건은 다른 것이죠. 자, 넷째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많은 불신앙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이 비평하는 보수라고 비평하는 칼 바르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보면 하나의 사가라는 말은 신화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사가라고 신화로 보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다 불트만으로 비롯해서 모든 칼 바르트까지 모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통틀어서 이단입니다. 그들이 이단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동년의 탄생 믿지 않고 대속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물론 승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고 라이놀드 니보나 C.H. 다드나 또 모든 지금 불투만 같이 과격한 것은 물론이고 본 해퍼 같은 자도 더 과격해서 그런 아예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간 불신앙이고 이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단입니다. 성경의 기본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빈 무덤에 대한 증거들은 단순히 신화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증거를 위해 핍박을 받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순교의 피로 인쳐진 그들의 증거의 진실성은 모든 종류의 의심에 대한 강력한 반증입니다.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불신앙을 다 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기절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 아닙니다. 예, 환상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예, 신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피로, 순교의 피로 증거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속죄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 40일 후에 부활하신 지 40일이 된 때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때죠. 오순절은 바로 주님의 부활때로부터 구약의 10대, 10대 절기 가운데서 보면 보리초실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중에서 유월절부터 한 2, 3일 후에가 되는 보리초실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해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것이 오순절이죠. 그때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고 승천은 성경에 밝히 증거된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에녹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5장 24절 또 엘리야의 승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있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증거한 바이죠. 에녹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모형적 예시였습니다. 아, 그런 자들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도 가능한 일이구나 우리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 믿는 사람은 다 신화죠. 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아 에녹을 주께서 부르신 것처럼 엘리야를 제자들이 볼 때 불러서 와 그 예 엘리사가 쳐다보고 다른 아는 몇십 명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저 올라가다가 어디 예 산에 떨어뜨렸는지 모르지 찾아봅시다 하고 다 제자들이 두루 흩어져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게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열왕기하 2장에 올라갔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자신의 승천을 여러 번 언급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전 있던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주님이 이전 있던 곳을 언급했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천국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 그의 승천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누가복음 자체에 승천을 언급했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 우리말에는 그 가로 속에 넣어놨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쯤에 비평본문 이론이 파다이 웨스코트와 호트에 의한 비평본문 이론이 많이 퍼졌을 때였는데 그래서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비잔틴 다수사본과 또 파피러스 20세기에 그 후에 발견된 20세기 파피러스 75번과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그들이 비평본문이 좋아하는 바티칸 사본도 있어요. 이 본문 이 내용이 그리고 C사본 에브라임 사본도 있고 이렇게 많은 절대적인 사본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걸 가로 속에 넣으면 안 되죠. 그 가로를 지워버리십시오. 하늘에 올리우시니 옳습니다. 주의 승천을 분명히 증거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르쳤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을 언급했어요.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은 정말 승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생하게라고 표현해 주죠. 증거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군대 젊을 때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5분간 휴식 시간에 조그만 성경책 가지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그렇구나. 만일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양심 있어서 이렇게 안 써요. 예수님 승천했다. 그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또 다른 얘기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는 이런 자세하고 생생한 증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참 나쁜 책이죠. 그럼 보통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처럼 진실하게 진지하게 생생하게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는 주의 재림, 주의 승천을 이렇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진실성을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도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오르신 자니 승천에 대해서 증거했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승천을 증거했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승천의 성격에 관하여 조금 언급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임을 증거합니다. 아까 언급한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분명히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장소적 이동의 사건이었죠. 그죠? 하늘로 쳐다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옆에서 그냥 싹 사라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가리워지는 가운데 올라갔으니까 땅에서 하늘로의 장소적 이동이었다는 말이죠. 루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루터교회는 보수적으로 시작했지만 조금 변질됐죠. 루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단지 장소적 이동으로보다 상태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화되어 인성과 신성은 혼동한다고 그러죠. 화되어 온 세상에 편재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인성의 편재성 온 세상에 있어서 그래서 성찬식 때 공유설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내 몸이요 하는 그 빵 안에 또 곁에 또 밑에 예수님의 실제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이 그런 견해가 나왔던 것이죠. 인성이 신성화되었다. 이걸 우리가 전에 기독론 얘기할 때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일성론적 오류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부정하는 인성이 신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제3의 성이 되는 신성과 인성이 구별된 두 성의 한 인격 이성 1인격이 아니고 예, 이성이 한 성이 되는 제3의 성이 된 일성론적인 예, 오류다 그런 말을 했죠. 유티커스의 오류다. 유티키안, 유티커스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일성론적인 오류다. 그런 말을 했는데 루터파가 그런 경향,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루터파는 대체로 보수적이지만은 처음에 루터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사상을 가졌지만은 루터파 자체는 많이 조금 알미니안적이게 좀 기울어진 바도 있고 또 이런 일성론적인 기독론에 있어서 부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온 세상에 편재하시지만 신성은 편재하나 인성은 편재한다고 보면 안 되죠. 인성은 편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높아지심의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신인 동영적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양인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해됩니다. 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 그렇게 말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많이 나오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도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 전서 3장 22절에도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와 우주의 왕권을 행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 왕권을 행사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계속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왕으로서 일하십니다. 즉 그는 그의 영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시고 오늘도 목사들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성령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선지 사역을 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 사역을 하시고 아까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9장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말씀하셨고 특히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의 사역을 교회를 주장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사역을 중보 사역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신다.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재림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종말론 내세론에서도 자세히 좀 다루겠지만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에 하늘의 영광의 처소로부터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입니다. 주님 자신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셨고 사도들도 주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매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특징적인 주제가 재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3절, 데살로니가 후서도 1장 7절, 2장 8절에 3장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매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리라도 아멘의 뜻이고 아멘도 그러하리라 아멘의 뜻이죠. 아멘 아멘 한 것과 같이 주의 재림을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밝히 증거된 진리이죠. 아까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게.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리라. 그러나 갑작스럽게 영광 가운데 갑작스럽게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갑작스럽게 예,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나 4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주님의 재림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부요하신 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다가 장차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따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충성된 제자들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한 성경의 진리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과 승천과 또 주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계심과 재림에 대한 진리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대속사역 이루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따라가며 충성하는 저 자신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